정동수 목사님 3주 전쯤 뵀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선영 교수님 같이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실은 북한 정권이 속임수를 쓰고 때를 쓰고 이런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해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볼셰비키 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리 그 틀려도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시던 이전에 그 한병춘 대사, 뭐 이범석 장관 이런 분들이 아웅산에서 83년 10월 9일 북한의 테러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건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고 지금도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아졌어요. 다 같은 생각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을 시켜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 특히 세습 정권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저는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북한 정권은 지금 역사상 두 번째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핵개발을 해서 실험을 여섯 번 하고 뭐 화성 15호를 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UN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국가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6차 그 핵개발하고 나서 작년 9월 말에 그 한 제재에 따라서 북한이 대외 수출하는 품목들을 그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하전 석탄만 해도 1년에 10억 불 정도 수출을 했었는데 석탄 수출 못하게 하고 수산물 수출 못하게 하고 또 의류 제품 이런 거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강 중국의 수출이 90% 이상인데 대강 평균에서 연간 30억 불 수출하던 것이 이 중국도 그걸 거부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제3자 제재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북한에 길을 터주는 이런 일을 한다면 중국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장사를 못하게 된다.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되니까 중국도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그 거절을 못하고 참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수출이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제가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89% 한 거의 9할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연 30억 불 수출하던 게 한 5억 불 이하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북한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밀수라든지 뒤에 안 보이는데 거짓으로는 지원을 하겠지만 공식 통계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벌었던 외화가 확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거는 북한 경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지금 다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그 경제가 점점 외화가 줄어들게 되면은 장마당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당장 북한 정권이 망하지는 않지만은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 외부 세계 제일 약한 중국을 빼놓고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겠어요? 남한이죠. 약한 고리를 통해서 돌파하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금년 신년사도 그렇지만 작년 1월 1일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제 핵 개발 다 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는 경제 건설하겠다. 경제적인 난국을 타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하는데 그것은 평화 공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월 1일 날 평화 공세를 일단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같은 정부 같으면 이거 검토도 하고 며칠 걸릴 게 1월 2일 날 바로 대찬성이다. 아주 좋다. 평창 올림픽 참가를 해 가지고 뭐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한의 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협조가 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1월 1일 작년 1월 1일 평화 공세를 하는 신년사 하기 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은 적어도 두 번 한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청와대에서는 부정을 하지만은 아사히 신문은 그 보도를 정정 보도를 안 해서 자기네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의논하고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서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작년 이후 지금 북한의 그 위기를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대한 이 남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떤 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메르켈, 그 다음에 영국의 메이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아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달라고, 제재를 풀어야지 비핵화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의 정상들은 CVID라고 이제 철저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그건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완전히 외교적인 참사로 끝난 거죠.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기는 언제였었느냐? 1989년에 폴란드의 6월 달에 폴란드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6개월 만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다 붕괴가 되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도 91년 말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때가 북한 정권으로서는 가장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화공세를 했던 거예요. 91년 12월 13일에 연영무기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원식 총리하고 같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서명을 하고 12월 말에는 남북 비핵화에 관한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연영무과 이 정원식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말 아주 참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 노력한다는 그 내용들인데 그 서명을 하는 날 황자엽 씨 회고에 의하면은 김일성이 북한 측 대표단 보고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은 그 160km인가 180km가 되는 거리인데 한 4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헬리콥터 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와서 저녁에 만찬을 목란관 이런 데서 거창하게 했답니다. 그때 김일성이 그 연영월목을 비롯한 북한 측 대표단에 대해서 뭐라 하냐, 아, 동무들 때문에 우리 조국이 살았다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속임수를 썼는데 그게 잘 맥혀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그때 속지 않고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당신네들이 개혁 개방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밀었어야 되는데, 김일성이 정권이 얘기하는 대로 속임수에 의해서 서명을 문서에 했습니다. 그 문서의 어를 지킬 생각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건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 그게 참 평화가 오고 고통이 올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대표들은 다 그렇게 믿었지만 너무 순진했고 속임수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속임수의 대장인 김일성의 손바닥 위에서 제주를 피운 손오공에 불과했을 때 지금 와서 복귀를 하자면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더 문제가 더 있겠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물론 그렇죠.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첩보를 모으고 이걸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상황 하에서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면은 북한을 당장 붕괴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가야 할 길, 개혁 개방을 하고 정직하게 하려는 그 메시지를 줘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저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위기는 결국은 북한의 꾀에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간 거고 우리가 바보처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우리의 뭐라고 할까, 자충수는 햇볕정책 10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난 대량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건 대량 지원을 한 그 정책 결정을 한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때 정책 결정을 한 뭐 임동원 씨나 또는 뭐 저 정세현이나 이런 사람들 개인 돈이 아니에요. 우리 혈세를 가진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식량만 해도 엄청나게 줬는데 그 중에서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차관으로 주는 거다. 10년 후에 이자율 1%로 해서 받는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공짜 주는 거 아니야 했지만 실은 그 당시에 이미 북한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에? 그러면은 그때 갚을 능력이 없는데 국가 예산을 통해 써가지고 그걸 북한에 그냥 줬다면은 북한이 안 갚을 경우에 그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책임을 못 진다 하면 그때 사인을 한 정책 결정자들은 그 돈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짜가 아니어야 되는 얘기.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북한 이거 도와주질 않으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전쟁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경제적 지원을 해서 좀 달래가지고 평화를 얻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북 지원을 했을 때 우리들은 평화를 생각했지만 그 대북 지원한 게 북한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거의 없었죠. 탈북한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은 일단 식량이나 다른 지원들이 갈 때 북한에 필요로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 가는 건 거의 없고 1차적으로는 식량이 없어서 그냥 군대 그 군인들이 쫄쫄 굶다가 식량이 가니까 1차적으로 군인들이 다 소비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당 간부들이 소비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군인이나 당 간부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한에서 온 식량으로 배를 채우고 기운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배급체제를 다시 복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마당을 될 수 있는 대로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시간 하던 거를 2시간 만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노인들만 나가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은 이 한 30, 40대 여성들은 나가서 일할 수도 없게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북한 정권이 주는 배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 장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든지 필요한 것을 거기서 거래하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기에 아사를 한 사람들 200만 전후 뭐 300만이라고 보는데 그때 소위 북한에서 정직해가지고 배급 나올 때만 기다리다 배급 안 나와서 굶어 죽은 사람들인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장마당만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다. 장마당이 폐쇄되면 자기네들 살아가기 힘들다 하고 하는 것인데 이 한국이 주는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 군인들이나 이 당 간부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빠졌던 기운을 되찾아가지고 국민을 주민들을 이 통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데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햇볕 정책이 그러면은 물론 그 좋은 점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있었겠지만은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 인권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인권 문제 지금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인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은 북한의 대량 아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치아 센이라는 복지 경제하는 분이 하버드 명예 교수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재 사회에서 대량 아사가 일어난다.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인정이 되면은 식량 부족이라든지 아사라든지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경제가 잘 살아나면은 그다음에 인권이 보장된다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얘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이 보장이 되면은 정권이 나쁜 정책, 국민을 주민들 굶어 죽게 하는 정책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도 발전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은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인권 변호사가 아니죠. 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권, 평등권, 이런 사회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자는 의미에서는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의 눈치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정책들을 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대통령이라는 분이 거짓말을 막 해요. 아, 우리도 한국 사회, 어느 사회든지 간에 빈부격차는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빈부격차가 지구상에서 제일 심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소위 지니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일이에요. 그다음에 전 이 주민이 부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으면 영이에요. 그게 숫자가 높아지면은 불평등한 거죠. 지니 괴수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중국이 부의 분배가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OECD 발표에 의하면 OECD 평균보다 한국의 지니 계수가 0.3 정도 전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부의 분배가 평등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경제 발전이 급격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그건 확실히 그건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하지만은 부의 분배가 아주 제일 전 세계에서 나쁜 국가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의 경제적인 사실 자체를 잘못 이해했거나 자기의 얘기를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 수산 숄티레는 우리 박선영 교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붕괴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제엽 씨가 여기 왔을 때에도 자기는 5년 내에 북한이 넘어질 줄 알았더니 햇볕 정책을 막 북한에 보내줘서 북한 정권이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그 요지인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핵은 정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면은 핵 보유국가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우리들은 핵 위협 속에서 아주 굉장히 힘들게 되고 완전히 북한에 협박 공갈을 하면 우리는 갖다 바치는 이런 그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저지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북한이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속임수 정권, 떼쓰기 정권인데 한국의 북한 정권을 동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전략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렇게 하고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했던 사람들 그게 소위 주사파라고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종석 역시 나왔지만 그 임종석 씨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만 65명이 있는 걸로 다 인적사항이 나와 있죠. 그 65명, 그 이외에도 요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충성서약했던 것을 뒤집었다. 소위 전향했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위험에 빠진 게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 추종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북한은 두 번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중국 아니면 베트남처럼 정치는 뭐 공산당 독재 할지 몰라도 경제는 개혁, 개방의 길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개혁 개방을 해야지 그 지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권을 포기해야죠. 1978년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점 해서 1년에 10% 가까운 성장을 해서 2010년부터는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됐고 베트남도 75년 남북 베트남이 통일되고 옛날 북 베트남에서 하던 공산주의 방식으로 생산하려고 했더니 베트남이라는 농업국가가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자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6년에 소위 도이모의 정책이라는 게 계약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는 덩쇼핑의 아들이나 손자가 지금 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베트남의 경우에 그때 지도자들의 그 자식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집단 지도체제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정권 이양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냐? 1974년 2월 14일 소위 당의 유일사생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걸 해서 김일성의 권력은 이건 절대적이다.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는 10대 원칙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외우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신격화되어 있고 그 신격화된 권력을 김정일이 승계했고 지금 김정은에까지 승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지만 개혁 개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당분간은 그러면 속임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아, 곧 뭐 비핵화 할 것처럼 했는데 또 남쪽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아니고 미군 철수까지 다 포함되는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 마피아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듯이 외부의 경제 지원을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유지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북한 정권은 길게 보았을 때 다시 지금과 같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재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해서 동정적인 인사들이 정권의 측근에 많이 있어서 그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 정권이 먼저 망하냐 아니면은 남한 사회가 먼저 적화되느냐 이 지금 경쟁관계에 있어요. 지금 심각한 저거죠. 거짓말 속임수 쓰는 그런 정권과 그 동조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적화되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 우리가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다면 이건 결국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공산주의는 이미 70년 그 실험을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건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산주의 방식에 의해서 소위 자기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쓰는 이상사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상은 좋아요. 인간의 그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기적인 이기심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그 얘기가 가능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기심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충돌하지 않게 잘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소위 이기심을 소위 자기 자신과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봉사의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이런 식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동수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가시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노력들을 보다 더 확산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말씀을 여기서 줄이고 마지막 제가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겠지만 박선영 교수를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영 교수님은 지금 물망초의 이사장으로 있고 저도 거기 이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21일로 기억을 하는데 동아일보에 전면에 우리 동포들이 30명 정도가 북한 공안에 잡혀가지고 곧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톱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 좀 지났는데 우리 박선영 교수님이 저한테도 전화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걸 그대로 보고 넘겨도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이걸 항의를 중국 정부한테 해야 될 텐데 이걸 내일 모레로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다. 오늘 당장 오후에 바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 뜻을 전달하자.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조약 위반이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의사를 전달하자 해가지고 바로 연결을 해서 우리 북한인권하는 그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2시 정도에서 중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가 점점 이제 그 처음에 그 힘이 점점 이게 분산이 되니까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본인이 단식투쟁을 들어갔죠. 중대사관 앞에서 그 당시에 임시청사였었는데 효자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일 만에 탈진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를 했어요. 과거에는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권하는 사람들은 알았지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한 건 우리 박선영 교수가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리는데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더 밝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전에는 스페셜 라포터 한 사람이 하던 거를 세 사람의 위원,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법관 하셨던 마이클 커비라는 분하고 인도네시아의 검찰총장하던 다루스만이라는 분하고 불가리아의 운동자, 인권운동 하시던 비셀코라는 이 세 분을 위원으로 하고 이분을 보조하는 10명 정도의 전문을 붙여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걸 조사하는 결의가 그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북한 그 인권을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느냐 이거는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 인권 침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인도의 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했고 이걸 하는 사람 지금은 김정은이 해서 이 사람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된다는 결의문을 만들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성공한 시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국군포로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이분들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 NGO 단체로서 물망초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한 5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